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문자가 아니고 기호인데 방송으로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발음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아, 오, 물음표, 느낌표, 올음표. 욥기 7장 20절에서 21절. 저는 욥기와 인연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에게 감명을 받고 내가 만일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욥과 같은 신앙을 갖고 싶다. 그러나 욥의 신앙이 무엇인지 또 욥기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과 오랜 시간 끝에 항복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첫 구역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늘 없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그때 제 입에서 처음 나온 기도가 하나님, 욥이 가졌던 신앙을 저에게도 주세요. 왜 신앙생활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한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과연 내가 한 기도가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기도는 막 시작하는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욥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욥이 겪었던 과정을 모두 겪어야 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욥기는 환난을 잘 견디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목사님들이 설교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욥기 1장, 또 2장, 그리고 42장입니다. 1장, 2장에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담대한 욥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고 저도 또한 이런 욥의 자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42장은 모든 환난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욥이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해 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것도 예전의 두 배로 아주 강력한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욥과 같은 신앙을 달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큰 돈을 모을 뻔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기의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지만은 욥기 1장, 2장 그리고 42장은 욥기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두 배로 갚아주셨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 뭐 특히 욥기는 문자에 매여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기 때문일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욥에게 일어났던 대부분의 사건들이 신기하게도 제 삶 속에서 거의 그대로 일어났지만은 예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욥기가 끝나는 42장 10절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전에 있던 것보다 두 배로 더해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사탄의 시험에 내가 승리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두 배로 갚아주신다는 그 성경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도 그대로 일어났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멀티 밀리언에어가 되었을 것인데 그러면 아마도 목사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세상교회 목회를 하지 않거나 아마도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또 예전에 제가 누리던 세상적인 부는 지금은 없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욥에게 두 배로 갚아주셨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이 물질의 개념보다 훨씬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욥기 네 번째 시간, 중단되었던 욥기 강해를 다시 시작하는데 욥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제가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대전제로 하고 욥기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천상회의에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욥에게 주시는 축복 때문이니까 만일 이런 축복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두 번에 걸친 사탄의 아주 가혹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행위로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사탄은 참패하고 물러가지만 욥에게 상처는 그대로 남아서 욥을 힘들게 하고 사실 욥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먼 곳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2장 12절 13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의 집에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더라. 자, 3장에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욥의 인내에 아마 한계가 왔던 것 같아요. 자신의 출생과 하나님 창조 역사를 부정하는데 그때까지 듣고 있던 이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욥의 그 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아, 너 잘 생각해봐. 잘못한 거 있지? 그것도 아주 크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수긍할 수는 없고 이 친구들하고 신학적인 논쟁이 벌리는 것이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예요. 아주 지루하고 반복되는 논쟁이라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설교 안 해요. 그래도요,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이들의 논쟁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과응보라는 그 고정관념, 그러지 않아서 힘든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친구들은 이 인과응보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욥을 정죄하니까 욥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으로 6장이 시작되는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힘들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자기의 그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대요.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네, 여기 경솔하다 여기 영어 번역이 임페투스인데 경솔하다는 뜻보다는요 격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자기 입장을 방어하다 보니까 자기 입만 자꾸 격렬해지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니들하고 싸워서 뭐하냐.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얘기야 지금요.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인데 욥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있어요. 욥은 반문합니다. 6장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엘리바스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만든 얘기는 한데 지금 네가 나를 위로하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책망하려고 온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시죠?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충고를 하다 보면요 까딱하면 정죄가 됩니다. 가만 두어도 아픈 상처에 소금 정도가 아니에요.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보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냥 감싸고 안아주고 말이죠. 이렇게 세워주고 북돋고 또 위로한 그런 말들이 사실은 이런 말이 좋은 말이고 이런 말이 바른 말입니다. 자 성경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구절이 있어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의 뜻이 보십시오. compassion입니다. com은 함께, passion은 아파하다. 그러니까 compassion은 같이 아파하다예요. 그냥 compassion, 위로라는 뜻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너 아프니? 나도 아프다. 라는 대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 나온 대사? 다모, 그렇죠. 네. 천한 다모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종사관, 이 다모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욥은 이런 위로를 원하고 있어요, 친구들로부터. 근데 친구 엘리바스는 아주 냉정합니다, 아주. 욥이 거룩해질 걸 요구하는데, 자, 그 욥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그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그 욥의 부르짖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보십시오, 이제. 사람을 감찰하니여 내가 범죄할 것,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째야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째야 내 허물을 사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인데. 제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예요. 그래서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람이 괴로우면 하나님도 괴롭고, 사람이 범죄하면은 그 범죄의 값이 하나님에도 커다란 짐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욥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세상 통치 법칙이라는 게, 인과응보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복받고, 그렇지 못하면 벌받는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과연 이런 인과응보 법칙 하나로만 돌아갈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잘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요? 내가 못하면 나쁜 일만 일어나요? 남은 운전자라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네? 사고로 죽은 사람은 다 지 죄값 치르는 겁니까? 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많아요. 특히 교회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몰라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가 욥을 더 깊고 큰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요. 근데 욥과 그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왜 이런 무지가 일어날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개념을 세상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 것,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연약하게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의 격렬한 논쟁도 이 모두 잘못된 복의 개념이 원인인 것 같아요. 욥아,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That's it. 마침표. Period. 당. 그래서 첫 번째 발언자 엘리바스의 충고가 네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의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욥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그래.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틀렸으니까 결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기는 계속됩니다. 친구들과 논쟁이. 너 잘못했어.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사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면요, 다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괜히 빠진 적이 없고. 네. 우리의 이 크리스천의 첫 반응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래요. 제 반응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주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어지더라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두 배로 축복하시는 것으로 욥기가 끝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또 그렇게 기대한다면요, 저처럼 욥기는 물론이고요, 복의 개념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어려운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욥기가 끝나는 4장 42장 5절을 읽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자,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복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축복의 의미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정의하는데 만일 그가 아끼는 어떤 것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면 그 사람한테 있는 재산이 부가 명예가 무엇이든 간에 그걸 걷어가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큰 믿음의 바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큰 신앙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욥은 욥의 친구는 이런 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하죠. 여러분, 욥과 친구들에게는 두려움, 무지함,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무지함입니다. 욥은 탄식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합당한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이 듣기에 욥의 말이 참 불경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욥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욥의 항의 속에, 욥의 불평 속에 우리 인생에 고민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미스터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욥기의 핵심 메시지가 욥의 탄식 속에, 불평 속에 들어있습니다. 욥은 때때로 저항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친구들의 충고를 반박합니다. 그러나 반항도 불평도 다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성숙하여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전쟁 같은 사랑. 여러분, 사랑이 끈끈해지려면요, 전쟁 같은 그런 걸 치러야 사랑이 끈끈해집니다. 싸우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자, 여러 친구들 이런 고정관념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찬성했죠. 얕은 물가에서 그냥 발만 담그고 까짝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원칙, 인과응보예요. 그걸 고시하는데, 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똑같아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뉴턴의 중력의 법칙을 오버라이드하면서 20세기 물리학을 지배했죠. 근데 상대성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인슈타인 이론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물리학 이론이 뭡니까? 양자론, 퀀텀 띠오리. 아인슈타인의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퀀텀 띠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이유가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양자론도요, 또 언젠간 무너질 거 우리가 알아요. 아, 왜 알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양자론도 무너질 겁니다. 자, 여러분, 욥기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예요. 근데 현재 욥기로 최종 편집된 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후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잡은 후에 바벨론 제국이 강제로 끌고 온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지. 돌아가 보니까 황폐해진 고향에 그 삶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네, 희망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주기 위해서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통은요, 이건 한 개인의 고통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보편적인 고통, 또 그게 오늘 우리의 고통이기도 해요. 욥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저한테 일어난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제 기도가 그렇게 해서 그랬던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는 오늘 우리 크리스천 삶에서 일어나는 그 환난에 대한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 욥기입니다. 욥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섬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도 잘 몰라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욥기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고백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네, 이게 욥기의 절정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배우고 배우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내가 주를 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 찬송 기도, 예, 물론이죠. 그렇지만은, 네, 이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말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도 없고,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만 믿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욥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우리 잠언에 나오는 한 가지 법칙. 선한 일을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네, 인과응보의 법칙. 그런데 지금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반대예요. 욥은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탄식합니다. 저도 탄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을 수도 있지. 내가 모르게. 그렇다면 내가 대가를 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근데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네, 이게 욥입니다. 모든 것이 업사이 다운돼 있어요. 어쩌다 내가 이런 지경에 와있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잘하는 것. 그 새로운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는 것. 네. 지금까지 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이라는 단어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목사님 이제 설교들을 이것저것 듣다가 어느 목사님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또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기에 그의 생각은 온통 퀘션 마크 물음표예요. 그리고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뭐라고 아까 발언했죠? 응? 그러면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면요. 느낌표. 아. 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과정을 다 겪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섭리를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항상 하신 일은 항상 옳다는 옳음표. 여러분, 옳음표를 어떻게 쓰신지 아십니까? 오. 이겁니다. 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물음표, 느낌표, 옳음표입니다. 저는 사실 문자로 표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테이프를 들을 때 어떻게 저걸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발음해 봤습니다. 어? 아, 오. 기호로 설교 제목을 사용한 최초의 목사하고 때로는 이유도 없이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다고 느껴졌던 것들 내가 누리던 행복, 안정, 평화가 사라지고 힘든 삶이 시작합니다. 왜? 응? 물음표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아, 그동안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이 깨달음의 느낌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던 행복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사실. 내가 잘 살고 있던 이유가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 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해주는 상황이 올 때 그때 사람들은 겸손과 감사를 그때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구나. 옳음표. 이게 깨달음입니다. 자, 우리 욥기 1장 8절에서 9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정 욥을 주여여 보이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네, 이건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음성 변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비 어찌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허허허. 요거 이모콘으로 뭐라죠? 에이 히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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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쓰죠. 후후후 사탄의 대답 속에요. 사실 하나님의 질문이 있고요. 욥기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피처간에 처음 해보는 거 우리 한번 웨딩 리허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강모모 군은 정모모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아이도. 자, 그러면 정모모양은 강모모군을 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네, 신부도 예라 그랬습니다. 주례사 물음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맹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시죠. 너 무엇과 나를 바꿀 수 있니, 지금? 너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믿고 따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여러분 오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탄식과 불평과 질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으로 볼 때까지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도록 기도합니다.